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른 대북 금융 제재를 본격화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4일 미 애국법 311조에 따른 북한에 대한 미 금융 시스템 차단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수빈 테러 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위장회사와 대리인을 내세워 불법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불법 자금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대북제재법을 발효하면서 재무부가 180일 이내에 북한을 애국법 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금융범죄 단속반의 특별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당시 특별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대한 집행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혼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47%의 지지를 얻어 44%에 그친 트럼프 후보를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 중 29%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고 이어 정부의 부정부패, 테러와 안보, 보건, 이민 문제를 꼽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경제와 테러, 이민, 보건 문제에 있어 트럼프 후보보다 약간 더 신뢰가 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있어 클린턴 후보를 큰 폭으로 앞질렀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미 주요 도시에서 테러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4일 익명의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알카에다가 뉴욕과 텍사스, 버지니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부했지만 별도의 성명을 통해 관련 당국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와 각 지방정부와 함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파리협정이 4일 국제법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96개국이 지구 평균 기온을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정 발효를 환영한다며 이는 극지방 빙하 용해와 해수면 상승, 녹지의 사막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협정은 탄소 배출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파리협정은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3일 35개 주 내 2만 5천 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에 48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28개 주 정부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와 BMW, 닛산 자동차 등과 협력해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고속도로 관리청도 이날 운전자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도로 표지판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시설이 갖춰지면 운전자들은 기존 충전소를 포함해 50마일마다 충전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지난 2008년 500곳이던 곳이 현재는 16,000곳으로 늘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이 밝혔습니다.
You're going to see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battery. This is an alliance decision.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 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직접 조직한 특수부대를 시찰했습니다. 미국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는 영사 접경 권리가 차단된 억류 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한국계 성킴 차관보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로 취임했습니다.
I, 성킴.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의 사드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군 사령관은 4일 한국육군협회 주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 연설에서 미한 동맹의 강한 의지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10달 안에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re going to see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battery. This is an alliance decision. We are committed to the deployment of the THAAD battery and it will come within the next 8 to 10 months.
브룩스 사령관의 언급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8월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미한 양국이 사드 배치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사드 배치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는 지난달 19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한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사드를 가능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한국에 전개하는 미군의 아파치 헬기 숫자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와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한 개 대대로 알려진 아파치 헬기 운용 부대를 두 개 대대로 증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인 아파치 가디언을 지난 5월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6대로 늘려 보유할 계획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지난 1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함께 괌 미군기지의 사드 포대를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it will be deployed here in a larger configuration than the one in Guam is.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요 전략 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이 실현되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선 미한 양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더라도 현재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이 잘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시 미군의 전략 무기를 즉각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공세적으로 위협을 제거할 태세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현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see any change to any of the important priorities in the USROK's alliance,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timeline for the...
러셀 차관보는 3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 계획을 포함한 미한 동맹 관계의 중요한 우선순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국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 개입 사건으로 곤경에 처해 있지만 사드 문제가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지난 60년간 이어진 동맹이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과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확실히 막고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데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드는 방어 수단일 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necessary and a common sense defensive measure. It is not a political pawn and it's not intended as a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미군의 중요한 자산과 병력이 있는 한정된 지역, 즉 한국 남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사드는 필수적이고 상식적인 체계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어떤 신호를 주려는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이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고위 당국자들을 활용해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Kerry, Defense Secretary Carter, Ambassador Samantha Power, Ambassador Susan Rice, Deputy Secretary Tony Blinken, all of these senior officials in recent weeks have either traveled to the region or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고 안보리결의 2270호의 이행과 더불어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어제 중동부 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적이 도발하면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선조치 후보고 원칙 아래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 장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 속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 정부 요인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만든 특수부대를 시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부대가 김 위원장이 직접 조직했고 한국 청와대와 정부, 군부의 요직에 앉아있는 만고 대역의 인간 추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 전투 임무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이 부대를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수작전대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부대는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부대명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 관련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 9월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 로켓 발사 훈련 참관 이후 두 달 만입니다. 그동안 과수농장과 샘물농장 등 시찰을 통해 애민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던 김 위원장이 오랜만에 군부대 시찰에 나선 겁니다. 한국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와 북한 매체의 보도 행태에 대해 한국에 대한 도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발을 계속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출이라고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내부 군에 대한 독려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그 어떤 특수부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의 핵심 순회를 표적으로 한 한국군의 이른바 참수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525 부대를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지금 한미연합으로 그 북한의 어떤 지휘부 마비작전 이런 훈련도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압박도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맞불작전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미국과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 개입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를 겨냥해 위력을 과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함경북도 수해 등 내정이 불안한 북한 내부에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함경북도 수해가 국가 재난급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경제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재래식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재래식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남한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대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이번 시찰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명수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까지 총참모장으로 있다가 리명수에게 자리를 내주고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리영길이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으로 이번 시찰을 수행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리영길이 제1부총참모장직을 맡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초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입니다. 올해 초안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43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이현철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철 기자. 네. 해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이 되고 있죠.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로 12년째인데요. 먼저 유럽연합과 일본이 초안에 들어갈 내용을 상의하고 이어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나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초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
유럽연합 유엔 주재 대표부는 BOA에 전년도 결의안 내용과 또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작성된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올해 결의안 초안은 어떤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2014년과 2015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예.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더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예. 혹시 올해 결의안 초안에 처음 포함된 내용도 있습니까?
네, 먼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것과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예.
네, 이는 인권 유린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책임이 북한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해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영향을 받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고요.
예.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도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밖에 초안은 북한에 대해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결의안 초안에서는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초안은 구체적으로 고문 등 가혹한 처벌과 강간, 공개 처형, 또 정치범 수용소, 연좌죄,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와 여행의 자유 제한, 또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비판하고 있고요.
예.
또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와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극심한 제한, 또 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실종과 납치, 강제 노동, 또 열악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 등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예.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들로는 어떤 점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며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전면 존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예.
이 밖에 북한이 구체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교류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예.
인권 대화와 공식 방문,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결의안이 언제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초안은 조만간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소개될 예정입니다.
예.
이어서 오는 15일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12월 두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이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미국인 두 명이 억류 중인데요. 북한이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을 전례 없이 오랫동안 차단하고 있죠.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현지 스웨덴 대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유일하게 방문한 건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BOA에 북한이 그날 이후 원비어 씨에 대한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들의 영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3월 접견 외에 원비어 씨 재판에만 참관할 수 있었던 스웨덴 대사관 측이 지금까지 8개월 넘게 그의 수감 생활과 건강 등을 직접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북한 형법 60조에 규정된 국가전복근무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억류 미국인 김동철 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는 더욱 가혹합니다. 지난해 10월 2일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체포된 김동철 씨는 1년 1개월 동안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영사접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2일 김동철 씨 상황을 묻는 DOA의 질문에 미국 시민 한 명이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억류 미국인들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신원과 구금 현황을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무부가 김동철 씨 실명조차 언급할 수 없는 건 억류 1년이 넘도록 북한이 김 씨의 영사 접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에 대한 영사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던 4개월을 훨씬 뛰어넘는 최장기 공백으로 우리 민족기를 내세우는 북한이 유독 한국계 미국인인지를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국인 가운데 북한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735일 동안 갇혀있던 케네스 배시는 노동교화소와 병원 등에서 12차례 영사 면담을 했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르켈 스티에른 레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웨덴 대사관은 억류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constantly working almost on a daily basis with these cases. So
스웨덴 대사관에게 억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고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티에른 레프 대사는 지난 9월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의 측근이 이끄는 미국의 민간 방문단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과 북한 당국 간의 대화에 대해선 방문단 측에 직접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리처드슨 글로벌 관여센터의 미키 버그먼 씨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홍수 피해 지원 가능성,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인도적 이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미국인 인질들의 영사 접견을 불규칙하게 허용하고 수시로 차단해왔습니다. 2009년 3월 17일 북한에 억류됐던 유나리 로라린 기자는 같은 해 8월 4일 석방될 때까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와 4차례 만났습니다. 다음에 1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주 씨는 8월 27일 귀환하기 전까지 최소 5차례 스웨덴 대사관과 접촉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북한 입국 과정에서 억류된 매튜 토드 밀러 씨는 11월 8일까지 8개월간의 수감기간 동안 5월 9일과 6월 21일 2차례만 스웨덴 대사관 측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7일 성경책 유포 혐의로 체포된 제프리 파울 씨에게는 10월 21일 석방일까지 5개월 반 동안 6월 20일 단 한 차례의 영사 접견만 허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미국인을 즉각 사면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미화로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수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지난주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대북 수해 복구 자금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ll, a number of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I think the Swedish government, I think the Netherlands government.
패트릭 풀러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과 관련해 스웨덴과 태국 등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국제적십자사의 수해 복구 사업에 4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 4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태국 정부도 지난 9월 말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복구 사업에 3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 수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플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플러 대변인은 지난 27일과 28일 건축 전문가 등 국제요원 3명과 조선적십자사 관계자들과 무산군을 방문했다며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probably, you know, in the thousands are living in temporary shelters. So those could be shelters made, you know, around the remains.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방수포로 임시 처리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플러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주택 2만 채를 짓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수재민들도 주택 건설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certainly where I was in Musang County, you know, everyone in the affected areas is involved in the reconstruction effort. So even people who've lost
무산군 수재민들이 낮에 주택 건설 현장에 동원돼 벽돌을 만들거나 건축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플러 대변인은 국제적십자사도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해 지역 내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주택 만여 채를 짓는 데 필요한 지붕자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는 주택 3천 채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의 지붕자재 20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플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We are shipping in roofing sheets which are arriving as we speak. From China, and in the coming weeks, we will be shipping in about 200,000.
중국에서 지붕자재를 구입해 북한에 보내고 있으며 몇 주 안에 20만 개를 보낼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또 수재민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담요와 의류, 비누, 위생용품, 조리기구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27일 현재 필요한 지원품의 1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국제적십자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플러 대변인은 구호물자가 조선적십자사 관계자들에 의해 분배되고 있다며 국제적십자사 국제위원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분배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월 중 유엔에 포함한 합동실사단도 현장을 방문해 구호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차관보를 지낸 한국계 성김 대사가 필리핀 대사로 취임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성김 대사가 북핵 문제 등 어려운 과제를 잘 다뤄왔다면서 새로운 임무의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대사는 3일 존 케리 국무장관 앞에서 미국의 신임 필리핀 대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I, Sang Kim,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성김 대사는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아시아 동맹국이자 가장 특별한 친구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돼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필리핀은 앞으로도 현재처럼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now I'm thrilled to have the honor of representing our country in the Philippines, our oldest ally in Asia, and one of our most special friends.
이날 취임 선서를 주재한 케리 장관은 성김 대사를 합리적 판단과 성실성, 지적 능력, 겸손함을 갖춘 인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가장 뛰어난 외교관 중 한 명을 파견하게 됐다며 필리핀에서 미국을 대표하는데 성김 대사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one better qualified than Sung Kim to repres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be our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at this point in time.
케리 장관은 성김 대사가 6자회담 특사 시절 북한의 핵시설을 매우 철저하고 주의 깊게 점검하는 등 그동안 매우 어렵고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다뤄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려고 북한을 12번이나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As our special envoy, he traveled to North Korea 12 times to reaffirm America's commitment to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케리 장관은 또 성김 대사가 주한 대사로 재직하면서 미한 동맹을 현대화하고 북한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대사는 1970년대 미국에 이민한 뒤 검사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988년 외교관으로 이직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미대사관 정무참사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엔 6자회담 특사로 기용된 데 이어 2011년 11월 주한대사로 부임해 3년간 활동했고 2014년 10월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관련 파문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지난달 25일에 이어 열흘 만에 다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용서를 구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등 검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 과정에서 자신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개인적인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자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자신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다시 밝히면서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하게 된 최순실 사건은 박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최 씨가 사인의 신분이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공익재단 설립을 핑계로 경제계로부터 미화 6,767만 달러를 사실상 강제 모금으로 거둬들인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던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진심 어린 사죄였다면서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인 반성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성난 민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수용한 것을 평가하면서 국민의 반응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 지원하는 1718 제재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이탈리아가 선정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2년 동안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아온 스페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일 차기 의장국으로 이탈리아가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은 안보리 10개 비상임이사국 중에서 맡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내년 한 해만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는 이탈리아가 내년 1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시간 문제라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준 대사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세계의 특징은 세계화라며 북한도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준 대사는 북한의 변화가 김정은 정권이 변화하는 방식이 될지 또는 다른 방식의 변화가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직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강도의 제재를 도입할 것이냐 또는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2013년 9월 유엔 주재 대사로 부임해 한국 정부의 유엔 외교 사령탑으로 일해왔습니다. 북한이 라선 지구에 60개 이상의 송전탑을 건설 중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미국의 상업위성이 올 3월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라선 지구 68개 지점에서 송전탑을 세우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송전탑과 또 다른 송전탑의 거리는 약 170에서 350m로 추정됩니다. 멜빈 연구원은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면 중국 훈춘의 발전소로부터 라선 지구까지 전력을 끌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이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북녘당이 보이는 을지전망대 등을 돌아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북 간 긴장관계 여파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산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오시면 되세요.
아, 여기요?
네네네.
아, 어르신, 희망복차 해피트에 오셨어요? 예, 여기서 접수하시고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되세요.
코레일과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0월 27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이산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희망풍차 해피트레인을 열었습니다. 해피트레인은 여행의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기차 여행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코레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행사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산가족과 함께 서울역에서 청춘열차를 타고 춘천과 양구 지역을 관광하고 북한과 가까운 을지전망대에서 북녘당을 관람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대한적십자사의 우광호 남북교류팀장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그 을지 전망대하고 두타연 이쪽을 그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코레일에서 특별 열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ITX 청춘이라는 열차를 타고 그 춘천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양구의 그 이제 펀치볼이라고 해안면입니다. 양구 해안면 거기를 가서 을지 전망대 가가지고 북한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식사 거기서 다 하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두타연이라고 금강산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동안은 민통선으로다가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천혜의 그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마음에 위안을 좀 받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직접 만나시면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을 가보시면서 고향 생각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모이시다 보면 고향 분들도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또 서로 외로운 그런 마음을 서로 달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는데 조금이나마
서울역에서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인사말로 환송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환송 행사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열차에 탑승해 마술 등 공연을 즐기며 춘천역으로 출발했는데요. 함께한 이산가족들은 여행에 대한 벅찬 마음과 동시에 이번 행사를 통해 혹시나 헤어진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열차에 실었습니다.
아, 지금 막 벅차죠.
뭐 바람도 쐬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슬픔도 들고 즐거울 것 같아요.
좋죠, 가니까.
오빠를 못 찾았거든요. 여기 이제 같이 피란 나와가지고 못 찾았어, 헤어져서. 행년아, 이름표 달고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까, 그 희망.
황해도, 개성, 평양 등 고향은 각자 다르지만 북녘 땅을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는데요. 고향에 가까워지니 헤어진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성입니다. 고향을 그리면서 즐거운 하루를 즐길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만 닦아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사진. 그런 어머니가 지금 나이 70이 됐지만 아직도 보고 싶어요. 행여나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려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었는데 살아있는 동안 한번 만나볼지 그게 제일 아쉽고 그래요.
저는 황해도 연백이요.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데 가서 고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항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김병수, 김병엽 형제는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욱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평양선 김병수,
그리고 김병엽
형제입니다. 마음이 고향 간 기분도 나고요. 지금 마음이 아주 답답하면서도 기쁩니다. 국민학교 졸업반 때 왔어요. 일사국대 때.
14살, 11살.
서로 교류할 때마다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섭섭했고.
이렇게 여행이라도 가니까 좀 다행이네요. 저희 부친 돌아가시 전엔 그냥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형제만 남다 보니까 이제 또 나이도 들고 일단 더 간절하죠. 하여튼 오늘도 가가지고 우리 형제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오늘 즐겁게 한번 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의 소원은 하나인데요. 고향 땅을 그리며 함께 통일을 염원합니다.
죽기 전에 통일돼가지고 형제들 좀 만나고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에서도 좀 알아주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못 가도 가까운 데 가서라도 좀 마음껏 소리 질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없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11월 8일 미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도전과 변화, 도널드 트럼프.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정을 추구하는 노련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with courage.
2016 미국의 선택.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방송되는 대선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죠.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강, 강계, 희천 지역에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 양덕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9도, 강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1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신계에 오전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9도고요. 신계는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함흥, 심포, 원산, 장전은 오후에 비가, 장진과 평강은 오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웅기는 오전에 혹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요. 삼지연에도 오전에 비나 눈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0도, 흥산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1도고요. 평강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후 들어서 높아지면서 4미터까지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 2.5미터 아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요 자금 세탁 우려국 대상국 지정에 따른 대북 금융 제재를 본격화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4일 미 애국법 311조에 따른 북한에 대한 미 금융시스템 차단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수빈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위장회사와 대리인을 내세워 불법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대북 제재법을 발효하면서 재무부가 180일 이내에 북한을 애국법 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금융범죄 단속반의 특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당시 특별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대한 집행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혼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47%의 지지를 얻어 44%에 그친 트럼프 후보를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 중 29%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고, 이어 정부의 부정부패, 테러와 안보, 보건, 이민 문제를 꼽았습니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미 주요 도시에서 테러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4일 익명의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알카에다가 뉴욕과 텍사스, 버지니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부했지만 별도의 성명을 통해 관련 당국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와 각 지방정부와 함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파리협정이 4일 국제법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96개국이 지구 평균 기온을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정 발효를 환영한다며 이는 극지방 빙하 용해와 해수면 상승, 녹지의 사막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30여 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코 히로시게 일본 무역장관이 최근 모스크바에서 알렉세이 울류카이에프 경제개발장관 등 러시아 관리들과 만났다고 일본 니케이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달 일본 방문 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4일 지난 10월 한 달간 비농업 분야에서 16만 1천 건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달 5%였던 실업률도 4.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신규 고용은 앞서 9개월간의 평균치인 17만 8천에 못 미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과 비교해 10센트 오른 25달러 9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상승한 수준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